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있다가 황제의 칙령에 따라 쫓겨났죠. 그들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같이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회방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우리가 갖는 좋은 기대라고 한다면 교회를 책임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한 바울이 없더라도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바르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성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성도들은 사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고 또 바울이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떠난 이후에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울이 떠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이지도 않은데 사도인 것 같이 행하느냐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서 너희를 위하여 사역을 하였고 또 너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세워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행진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군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는 그 군인들의 지휘관들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 연이어서 뒤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끄트머리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로잡은 적국의 포로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칭송이 주어지고 박수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겪게 되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로들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민을 온 사람도 아니고 또 망명을 해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국은 포로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수치와 모욕, 환난과 고난을 겪는 끄트머리에 선 자 같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왜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수치와 모욕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세우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도로서의 책임을 맡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겪게 되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이 자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항복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독한 역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지만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나온 말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죠. 비록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할 곳이 없어 헤매고 또 수고롭게 일하고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지만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도의 책임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존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도외시한 채 바라보지 않은 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내 생애를 책임져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여서 거기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렇고 너희는 이렇다. 사실은 바울은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볼 때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해 보이긴 하지만 너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바른 길에 너희가 발걸음을 들어놓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통해서 깊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만족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상당히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기 내어 사는 것,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족하고 잘 견디고 잘 참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내 생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기대, 소망, 내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는 조건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해석되고 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이 힘이 되고 세상의 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이 나를 부하게 만들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예수가 도움이 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다. 이거 외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참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갖는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뎠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힘도 주시고 세상에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 존귀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과는 절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던 마귀의 제안처럼 들립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단 이 한마디의 말씀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오랜 세월과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힘이니 너희는 다른 힘을 의지하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앞에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말씀으로 주어지지만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둘 때마다 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내가 앞서 올라가니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끊임없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 열거가 되어 나옵니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내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치기 위하여서 적들이 일곱 길로 올라오지만 한 길로 쫓겨날 것이고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이러한 복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무혈 입성하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나안 거주민들이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다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무기 버리고 도망가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손에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복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게 하시는 고백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채워주시는 것도 복이고 그렇게 해서 넉넉해지는 것도 복이고 우리에게 없어도 되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구해도 주지 않는 것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리한 가운데 치러지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고백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머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왜 주어졌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유만 들어도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안 드려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이 알고는 이전의 간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고백을 주 앞에 올리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들은 없으면 내가 편하고 없어야 내 사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강하게 온전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토해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광야 40년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주어진 자리이자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와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말씀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날을 탐지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여서 40일 동안 탐지하였기 때문에 나온 40년이지만 그러나 이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거절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준비되어서 광야를 떠나는 시간이 바로 이 40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아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도 무조건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광야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되었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러한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힘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셨던 그 길에서 주님이 만들어내신 똑같은 영광된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책임질 수 있어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제자답게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들과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내신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이 제자들을 전도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부어주십니다. 그 산 위에 주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쫓아왔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특출나게 드러낼 것이 없는 어부이고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셔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셔서 세운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주님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의 사역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라고는 생각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다면, 내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있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나와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금방 해결이 되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텐데 이것이 참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죠. 그러면 그때 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무엇이어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여기를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영광된 메시아의 위상으로서가 아니라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수로서 죽는 것밖에는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죄를 대속해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그 어떤 세상의 위력이나 능력이나 강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늘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세상이 휘두르는 그 모든 것에 다 내어 맡긴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마침내 영광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된 것 같은 이 자리 너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 자리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진정한 진리와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징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이 말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듬어 내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에게 목도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이 가장 연약한 자리, 이 가장 부족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에 대하여 나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된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고백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전파와 또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시는 일이기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약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담아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가장 높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역사하시는 자리, 그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만들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목적이 있음을 알아 이 자리 지키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